자,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펴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한 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주님, 이 아침에 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저희가 입을 벌리고 또 눈을 들고 서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기를 원하고 그 꼴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배부르고 흡족하게 하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제목을 지금 여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시작 부분에 있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여기까지를 제가 제목으로 삼아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는 제목입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언젠가는 한 번은 최소한 한 번은 그 신의 개념 이제 영어로는 그냥 신 또는 하나님 이게 다 그냥 God이죠. God. 그 신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존재와 그 개념에 대해서 한 번쯤은 대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낙태되는 아이들이나 또 뭐 자의식이 생기기 전에 죽게 되는 그런 아이들 또 뭐 병적인 이유 나 어떤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자라면서 어떤 순간에 분명히 그 신이라는 개념,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와 이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생각과 만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들 모두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에 이제 로마서 1장은 그냥 계속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것 들을 하나님이 그들 속에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이제 보통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이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일단 그러한 용어들을 우리가 그냥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이 우주, 우주에 있는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인간은 그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창조물들을 통해서 창조자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또 좀 주의해야 할 것은 깨달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깨달아 알게 된다. 왜 그런가? 이 창조물 안에는, 우주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볼 때, 우리가 달을 볼 때, 우리가 별들을 볼 때, 밤하늘의 그 은하수들을 볼 때 우리가 한 번쯤은 그 경외감을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야, 정말 놀랍다. 어떻게 저런 것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을까? 먼 듯 가까운 듯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높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러면서도 영롱이 빛나는 그 불빛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대단한 그 어떤 경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정당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이 그것들 안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 파워, 이터널 파워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그 힘, 능력, 그 권능, 그것이 거기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격,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게 거기에 다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만 녹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뭇잎 하나, 꽃잎 하나, 짐승 하나, 또 곤충 하나, 세포 하나, 돌멩이 하나에까지 그 모든 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그 작품을 만드실 때, 하나님 작품 만드실 때 그 손으로 이렇게 오물락조물락해서 그 지문이, 그 진흙에 지문이 묻어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이 그 안에 이렇게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면 감탄을 하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을 갖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것들이 있을 수 있는가? 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물과 그 창조물들의 그 동작 원리, 작동 원리 이런 것들을 발견해가는 그 과정을, 그 결과물을 우리가 과학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걸 발견해가는 것, 그게 과학이에요. 과학. 네. 과학적 발견들이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그 영원한 권능과 신격을 알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수학적 능력이나 어떤 과학적인 재능 이런 것들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능력을 사용해서 창조자가 계신 것을 깨달아 알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그 재능들을 통해서, 수학적, 과학적 재능들을 통해서 창조주를 발견할 수 있도록, 창조주께로 인도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의 교만에 빠져서 그 창조주는 쏙 빼버리고 내가 굉장히 머리가 뛰어나다, 여기에 이제 도취돼서 또 창조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오히려 부정하게 되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이 드러나 있는 이 온 우주 만물들을 인간이 조심스럽게 세밀하게 관찰하게 될 때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안에 정말 그 이 어떤 신성, 이것이 깃들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물질이 원자라고 하는 기본 단위의 조합들로 구성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대충 봤을 땐 몰랐어요.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도구를 사용해서 그 물질을 쪼개고 그 쪼갠 물질을 또 쪼개고 하면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어떤 단위까지를 추구하다 보니까 원자라는 것까지 사람들이 이제 그 실체를 이렇게 이제 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야, 이게 이렇게 놀랍구나. 그렇죠? 세상에 물리적 현상들을 유발하는 어떤 힘들이 있다. 중력, 전자기력, 핵의 어떤 그 약한 힘과 강한 힘들, 이런 어떤 힘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적절하게 수학적인 그 어떤 수식에 의해서 굉장히 아름답고 심플하게 묘사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서 연구해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생명체가 왜 대를 이어서 똑같은 것을 낳게 되는지, 왜 푸들이 왜 계속해서 푸들 똑같은 자기와 똑같은 그 강아지를 이렇게 푸들 강아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왜 인간은 계속해서 그 자기와 닮은 그런 모양의 자녀들을 계속 낳게 되는지, 이것을 궁금해했던 그 인간들이 인류 역사에 굉장히 최근에 와서야 이제 그것이 유전 정보라는 것이 있다. 두 개의 실이 꽈배기처럼 배배 꼬여 있는 그 이중 나선 구조의 그 DNA라고 하는 것에 그 염기 서열의 그 정보 때문에 똑같은 자기와 똑같은 존재를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것, 복제해낸다는 것, 이것을 인류가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냥 알게 된 거 아닙니다.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마치 복사기에 A4 용지를 딱 올려놓고 버튼 탁 누르면 똑같은 게 촥 나오듯이 유전 정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생명체의 유전 정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신 이 천연 복사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당연히 제일 먼저는 이 우주, 이 창조세계,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권능과 신격, 하나님의 그 권능과 신격을 아무도 변명할 수 없는 정도로 분명하게 창조물 안에 보여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아, 나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6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을 좀 들어서 봐라.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는지를 좀 봐라. 어떻게 진화됐는지, 어떻게 윤회했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지 않고 누가 창조했는지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니까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땅을 만드시고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굳게 세우시며 자신의 분별로 하늘들을 펼치셨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들의 많은 물이 생기고 그분께서 땅끝에서부터 수증기가 올라오게 하시며 비와 함께 번개들을 만드시고 자신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라는 게 우리는 이제 국지적으로 이제 요 한 장소에서 이렇게만 이제 있다 보니까 전체 지구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일을 한눈에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 전체 지구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그 매순간 일어나는 그 현상들, 변화들을 본다면, 야, 마치 살아있는 구슬 같다,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이, 대기권과 거기에 그 이 구름들, 구름들이 또 어떤 구름은 또 먹구름, 그래서 그 이 또 마른 하늘에도 물론 벼락이 치지만, 그래서 그 이 비가 오며 이렇게 번개가 칠 때, 여러분, 우리가 느낄 때는 번개가 굉장히 뜨문뜨문 치는 것 같지만 전 지구적으로 따지면 제가 숫자에 좀 약합니다만 전 지구적으로 따지면 1초에 아마 수십 번. 예. 그러니까 매 1초마다 수십 번씩 어딘가에서는 번개가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구슬 같은데 번개가 이렇게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이 생물들로 가득 차 있고 대류가 순환하고 어디는 뜨겁고 어디는 차가우면서 이 공기가 순환하면서 어디선 비가 내리고 어디는 햇빛이 쬐고 그러면서 그 짐승이 뛰어다니고 곤충과 이 새들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까지 다 합치면 그렇죠? 세균과 바이러스 이런 것까지 합치면 정말 이게 살아있는 구슬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나니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는 그러한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인간의 창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만 시편 139편 14절에서부터 이렇게 보니까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두렵게 또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우니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중에 만들어지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에서 묘하게 꾸며졌을 때에 나의 실체가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눈이 나의 실체가 아직 불완전할 때에도 그것을 보셨으며 계속해서 형성되는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 지체들 중에 하나도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기록되었나이다. 모든 창조물이 놀랍지만 인간은 정말 그 중에 압권인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될 때,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 창조될 때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이 모든 창조물 안에 보여지지만 특별히 인간에게서 이것이 정말 극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엄마 뱃속 안에서 아기가. 그래서 은밀한 중에 만들어지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에서 묘하게 꾸며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지 저도 안 봤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이때 그분은 문맥상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좌들이나 통치들이나 요 왕좌들 통치들 이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쭉 나열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즉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해 즉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또한 그분 즉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이 모든 이 우주, 인간, 생명체 이런 것들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 이터널 파워와 그이 신격이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하나님 창조자가 계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핑계 댈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거 인간의 그 본성을 만드실 때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또 로마서 2장에서 보게 됩니다.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이 본성이 네이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성을 통해,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뭐 그런 거죠.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우리 살면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은 우리가 그 일을 딱 하게 되면 이 안에서 뭔가 콕 찌릅니다. 우리가 이 길거리를 가다가 멋있는 어떤 물건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돈도 안 내고 슬쩍 집어가면 어떻죠? 그러려고 하면 가슴이 덜덜덜덜 떨리죠. 일단 딱 집어서 도망치면 여기 쿵쾅쿵쾅쿵쾅쿵쾅하죠.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장치를 여기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역인지 역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심장이 쿵쾅거리니까.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 여기 보니까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한다. accuse하고 excuse한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어떤 건 accuse하고 어떤 건 excuse하고 그러니까 핑계를 대고 어떤 거는 야 이거 아니잖아 하면서 나 스스로에게 송사를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인식 이것의 기본 바탕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이런 선악의 기준 이것이 윤회나 또는 진화에 의해서 생성될 수가 있겠습니까? 진화론적으로 따지자면 이런 양심이 있는 게 오히려 살아남기에 불편하죠. 양심이 없어야 살아남기에 더 적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인간에게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과 악에 대한 구분, 그 양심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어서 선과 악에 대한 그 기본적인 구분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그 양심이 작동하는 사람이라면 이온 우주 만물에 깃들어 있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이 권능과 신격을 보면서 그것도 또 자세히 보면서 깨닫게 되면서 어떻게 창조자가 계시지 않는다고 양심적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창밖을 내다보면 우리는 여기가 지금 고속도로 주변이라서 창을 내다보면 1분에도 수백 대의 차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차들을 보면서 야, 참 우연히도 생긴 저런 것들이 굉장히 많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바보일 것입니다. 야, 어떻게 우연히 저런 것들이 저렇게 생겨서 한 방향으로 또 양방향으로 저렇게 부딪히지도 않고 저렇게 잘 갈까? 참 굉장한 우연이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바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양심을 통해서 그 어떤 정교한 질서와 또는 법칙과 또는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기준과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상태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을 만든 창조자가 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생겼네. 여러분, 우리의 생명체의 세포 하나는 저 자동차보다 얼마나 더 복잡합니까? 복잡한 것은 둘째치고라도 저런 거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세포는 생명이 있어요. 이건 인간이 창조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건 인간이 창조해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생명을 창조한 적이 없어요. 인간이.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 봤을 때, 아, 저런 건 우연히 생겼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양심이 비뚤어져 있는, 양심이 그야말로 화인을 맞은, 계속해서 그 양심을 거부하다가 결국은 양심이 반응을 안 하게 된 그런 상태에 이른 사람들이지, 정상적인 상태라면, 야, 참,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얼마나 정말 전능하신 분일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또,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무엇을 통해서 주셨는지를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17장입니다.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 갔을 때, 우리 아테네 잘 아시잖아요. 아테네라는 그 도시에 이제 갔을 때, 그때 그들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 중에 24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장면이죠. 그 사람들이 그 온갖 여러 가지 신들, 그런 것들을 섬기고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 신을 정해가지고 그런 신조차 섬기고 이러고 있을 때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겠다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보시면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기 때문이라.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사 한 혈통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지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 부모가 나오는 것이죠.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작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그렇죠. 어느 민족은 아시아에 살고 어느 민족은 유럽에 살고 어느 민족 아프리카 살고 뭐 이런 거 하나님이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우연이 된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온 지면에 살면서 그 거주의 경계를 이렇게 지키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사회를 이루고 살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구성된 사회 속에서 하나님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주의 경계를 정해서 모여서 살도록 하신, 물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건 이런 대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온 땅에 이렇게 흩어져 사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그 민족들이 흩어질 때 거주의 경계는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사회가 구성되고 그렇게 함께 살때그 함께 사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렇죠? 네. 물론 사람이 혼자 살면서도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어요. 아까 그 권능과 신격, 그분의 권능과 신격이 온 창조물들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아무도 변명할 수 없고 그것을 하나님 창조자가 계신 걸알수 있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사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 간의 왕래나 이런 교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교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깨달았던 어떤 사람이 그런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가능합니까? 사람이 사회를 이루며 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은 지구에 살고, 한 사람은 저쪽 안드로메다에 살고, 그래서 서로 왕래할 수 없다면 그 지식을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먼저 깨달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지식을,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언어와 문자를 통해서 이 시간과 공간의 간격을 뛰어넘어서 그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짐승들은 그런 거 못하잖아요. 짐승이 책을 써서 자기 후대에게 뭘 전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그 글들을 통해서 또는 말을 통해서 이 다른 사람의 경험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어와 문자를 통해서 성경 기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인간 사회, 우리가 사회가 구성되면서 함께 인간들이 모여 있는 이 자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인간은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자연 현상, 자연 법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뭐, 적절한 예가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꿈을 꿨는데 굉장히 생생한 꿈을 꿨어요. 굉장히 생생한 꿈을 꿨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그 장면과 똑같은 것을 이렇게 이제 현실로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전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착각일까요? 뭐 심리학적으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것을 이제 얼핏 본 적은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가 꿈에서 본 것을 미리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놓고 며칠 후에 또는 몇년 후에 그 일이 그대로 벌어진다면 그것은 조작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심리적인 착각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그런 꿈을 통해서 미래에 있을 일들을 예언하는 경우들이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의 이 느부갓네살의 꿈 이런 걸 통해서 인류 역사 전체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미리 기록해 놓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이런 건 초자연적인 일인 것이지요.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배워보지도 않았는데 그 나라의 언어를 갑자기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걸 우리가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거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기적인 것이죠. 특별히 이제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체험들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일들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여기에는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자연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때 이것은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일인 것입니다. 불치병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기도로 정말 말끔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에 또는 당일날 이렇게 혹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치유되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이전 세계의 어느 곳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는 은사로서의 병고침을 믿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사람을 고치실 수 있다는 건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가진 은사, 그 은사가 그쳤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금은 병을 기적적으로 못 고치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초자연적인 일들을 인간이 경험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걸 굉장히 많이 특별하게 쏟아 부어서 보여주신 그런 한 특별한 민족이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게. 또한 인간은 영적인 것들을 경험합니다. 영의 세계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 마귀의 활동을 눈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떤 것은 착각일 수 있고, 어떤 것은 심리적인 어떤 이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그게 환상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런 어떤 마귀의 활동, 영적인 영역의 마귀의 활동을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귀신이라고 하는데 귀신을 봤다. 뭐 귀신은 이 성경적인 개념상으로는 귀신은 없습니다. 귀신은 죽은 사람의 넋 이렇게 돼 있고 그게 구천을 떠돌고 이러는 건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은 곧바로 지옥이나 천국으로 갑니다. 그럼 지금 그러한 사람이 귀신을 봤다 이거 전부 뭘까요? 그러니까 착각 아니면 실제로 그 벌어진 일이라면 그건 마귀의 어떤 활동을 본 것입니다. 마귀의 활동을. 그래서 이 마귀의 활동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마귀에게 점령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귀신 들린다 흔히 그렇게 표현하는 마귀에게 점령당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그 사람이 이 평상시에 자기 목소리 또는 일반적인 사람이 전혀 낼수 없는 어떤 그러한 종류의 소리를 그 사람이 이렇게 내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일반인이 낼수 없는 그 어떤 힘, 괴력, 엄청난 힘을 이렇게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고라사 지방에 이 마귀 들린 자, 무덤가에 마귀 들린 자가 이렇게 쇠사슬로 이거를 이렇게 채워놔도 그걸 끊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사람이 낼수 없는 괴력을 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귀 들렸을 때. 이건 영적인 일들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병적인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그 몸에 좀 이상이 오는 것과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영적인 그런 마귀 들림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의 활동을 눈으로 본다거나 또는 어떤 사람이 마귀에게 점령당하는 마귀 들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당이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그 작두에 올라탔는데 발이 베지 않고 피가 한 방울도 안 난다.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그거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그냥 사기는 아닌 거예요. 어떤 경우에 무당들이 사기를 칠수 있지만 정말로 그 마귀에게 굉장히 세게 사로잡혀 있는 무당들의 경우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누구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마귀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 영적인 일인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그 명상이나 또는 그 어떤 만트라, 반복되는 어떤 주문 같은 거, 만트라에 의해서 사람이 무아지경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영적인 그런 이 세계에 속한 일들이란 말이죠. 왜 이런 게 있을까요?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세계에 그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우리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눈으로 보는 이러한 물질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그러면 그 영적이신, 영이신 하나님도 신,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어쨌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이 영의 세계를 가장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은 성경 기록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창조자가 계시다는 것, 그 창조자가 영원한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신격, 이런 것들을 창조물들을 통해서 또는 사회 구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회를 이루며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통해서 또는 영적인 것들을 인간들이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 바보입니다. 성경에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두 군데 이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데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래서 여기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이 영어로 보면 더 foo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ol, 바보라는 뜻입니다. 바보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건, 얼마나 IQ가 높건, 얼마나 돈을 잘 벌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은 그냥 바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이렇게 자라날 때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누구나 다알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놓으셨지만, 인간이 왜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부정하게 되는가? 그것은 교육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라나면서 세상의 교육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믿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실험에 의해 증명하지 못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무슨 실험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선언하시고 너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신론도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도 과학적으로 그것을 모든 장소에서 모든 경우에 하나님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런 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 건 없습니다. 굉장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도 굉장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이제 그 세상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이 마귀에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 세상에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 이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신, 이렇게 묘사된 이 존재는 마귀입니다. 원래는 이 세상의 통치자는 인간이었어요.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했을 때이 세상의 통치권은 마귀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 마귀인 거예요. 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보니까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가 있다. 이게 마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이게 마귀인 것입니다. 이 마귀에게 세상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점령당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주도적인 문화, 세상의 주도적인 교육, 세상이 이야기하는 도덕,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속이는 대로 야, 하나님은 없어, 네 맘대로 살아 이렇게 그 교육받은 것을 인간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그 사람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의심의 여지 없이, 변명의 여지 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이게 성경의 아주 확고한 선언입니다. 핑계댈 수 없어요. 변명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은 좀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지런히 탐구해 보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것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깨달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아 알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맨 마지막에 서서 아유 저는 잠만 자다가 창조 세계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그래서 밖에 나가 돌아다니지도 않고 그래서 그러다 죽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계신 거 몰랐습니다. 핑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핑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게으름도 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인간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인간이 왜 하나님을 거부할까요? 이 문제를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분명히 다 안다고 했는데 왜 그럼 도대체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할까? 첫 번째, 인간의 교만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얼마든지 잘살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사실은 인간은 어떤 곡식 또는 밭이고 하나님이 농부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곡식 스스로가 뭘할 수는 없어요, 사실. 농부가 그걸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인간은 양이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양 스스로는 자기의 생명이나 자기의 양식을 지킬 수 없어요. 목자가 있어야 돼요. 인간은 어떤 건축물의 어떤 벽돌 같은 것입니다. 스스로 세워질 수 없어요. 건축자가 있어야 그 건물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인간은 스스로 인생을 개척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스스로의 힘으로 올바른 삶을 살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인간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살수 있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성공적인 인생, 그걸 살수 있어. 물론 성공의 기준이 다르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교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좀 교만할 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워낙 뛰어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서 인간이 이제 노아의 홍수 직후에 더 이상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당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신할 땅에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고 그러면서 그 탑을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쌓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홍수가 와도 이제 버텨보겠다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그들을 이제 언어를 흩으시면서 그들이 흩어지게 하시지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백성이 하나요. 또 그들이 다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이 상상하여 하고자 하는 어떤 일도 막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상상하여 하고자 하는 그 일들,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해보고자 하는 일은 이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야말로 엄청난 것들을 인간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기라는 것을 통해서 전기를 제어할 수 있어서 이 전기를 통해서 직류와 교류 전기를 통해서 수많은 그러한 기계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이 컴퓨터를 만들어서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는 그 계산과 기억과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고유의 유전 정보를 갖게 해서 각각의 종류대로 존재하게 하신 이 생물체들,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이것을 이제는 인간이 그 유전자들을 조작해서 서로 섞어놓을 수 있습니다. 엉뚱한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물질의 근원을 파헤쳐서 물질과 에너지가 서로 이렇게 물질이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에너지가 물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사실을 인간이 알아내면서 그걸 통해서 엄청난 폭탄을 개발해서 이게 핵폭탄이죠. 원자폭탄 또는 수소폭탄 또는 중성자탄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지구 전체를 다 깨버릴 수 있는 다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러한 폭탄들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인간은 빛을 이용해서 다른 인간 빛으로 이렇게 이미지 사진 같은 거죠. 또 동영상 또는 홀로그램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자기와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지구를 벗어나서 다른 행성에 우주선을 보낼 수도 있고, 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 거리 밖에 있는 행성의 표면을 사진을 찍어서 전송시킬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상상하여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가만히 놔두면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실험실에서 유전자를 바꾼 병균을 전 세계에 퍼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이 굉장히 뛰어나게 만들어 놓으신 이것 때문에 인간이 교만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는 워낙 뛰어나게 만들어 놓으시다 보니까 인간이 교만해져서 그렇다. 첫 번째 이유가 그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자기 맘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자기 맘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정한 법칙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인간은 구속받는 것, 법에 매이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 자기 위에 어떤 권위가 있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인간은 그런데요, 감시하고 제어하는 존재가 없게 되면 인간은 온갖 추악하고 기괴한 일을 다 합니다. 그건 뭐 저나 여러분이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금방 인정이 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앞에 서 있고 앉아 계시지만 혼자 있을 때에 생각하는 것들이나 하는 것들이 얼마나 떳떳하지 못한 것들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삽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 맘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인간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문제를 뒷전으로 밀어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밭에 씨를 뿌리는 그 비유를 해주실 때 길가밭, 돌짝밭, 또 가시밭, 옥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드실 때 가시밭 에 관한 그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문제도 비슷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의 염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또는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쾌락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문제를 이렇게 자꾸 미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에서는 하나님 계시잖아. 너 하나님 찾아야지. 너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섬겨야지. 양심에서는 자꾸 말을 하는데 그걸 미뤄놓는 것입니다. 아, 나는 먹고 사는 게 바빠. 또는 아, 나는 즐길 만한 게 너무 많아. 난 돈도 많고 너무 풍족해서 난 즐기면서 살아야 되겠어. 이러면서 그걸 뒤로 밀어놓는, 하나님의 문제를 뒤로 밀어놓는다는 것이지요. 어떤 경우에는 인간은 일부러, 이제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사실을 부정합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일부러 하나님 계신 사실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다 알지만 일부러 고의로 하나님에 관한 그 사실들을 이렇게 뒷전으로 밀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말로는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1장 21절 다시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습니다. 또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앞부분부터 읽을까요?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버려두신다는 것입니다. 놔두신다는 것입니다. 놔두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그야말로 이게 심판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이렇게 채찍을 가해서라도 그걸 끌어내는 게 그게 좋은 건데 그냥 놔두게 되면 어리석음 가운데 있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 기록을 이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다 완결하시는 그 시점에서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인 2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시면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두는 것, 그대로 방치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어두워지고 허망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로마서 1장 18절 표현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하다. 이러한 자들은 죽어 마땅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 심판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 그러니까 정당한 근거가 있어 심판도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마땅히 죽어야 하는 심판에 넘겨주시게 될 때 그 근거는 뭐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여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 그 아담 이래로 죄의 본성 가운데서 태어나는 그 모든 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초청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존재한다. 너의 창조자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창조자께 와라 이렇게 초청하세요. 그래서 역대기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눈은 이리저리 온 땅을 두루다니며 완전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강하심을 보이시나니.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물론 여기서는 이제 더 이제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에 앞서서는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초청에 응해서 하나님께 찾아오고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의롭게 하시고 로마서 5장 1절이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시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이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요한복음 3장 15절이죠. 그 사람을 하나님 아들로 삼으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갈라디아 4장 7절이죠. 그 사람을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이죠. 자, 이렇게 하시는 근거는 또 뭘까요? 똑같습니다. 심판의 근거나 이런 좋은 것들을 주시는 근거나 그 근거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사람이 기꺼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원했기 때문에 이런 보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했습니까? 물론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발견하고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분을 섬기면서 아직까지 그분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어떤 분 중에 아직까지 본능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만, 그렇죠? 양심과 직관과 이 모든 그 자연 세계에 대한 이 관찰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을 아직까지 전적으로 모셔드리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교만입니까? 하나님이 너무 인간을 뛰어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은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입니까? 혹은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 권위, 그건 너무 귀찮아. 나를 속박하는 그 권위가 귀찮아. 나는 그 권위하에 묶여서 나는 내 삶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 때문입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에 밀려서 이 땅에 기껏해야 7, 80년 사는 이 인생에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밀려서 영원한 문제, 하나님에 관한 문제를 계속해서 뒤로 밀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먹고 살 게 너무 많아서, 즐길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문제를 뒤로 밀어놓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일부러 그냥 하나님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까? 각자의 마음을 잘 살펴보시는 가운데 어떤 것이 내게 문제인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가 올인하지 못하는 것이 어떤 것이 문제인지 이것을 살펴보시고 꼭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모두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뛰어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